환율에 대한 전망을 좀
올라갈 일만 남았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님은 지금 자산 시장이 버블이라고 보고 자기 임기 중에 있는 세 번의 FOMC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자기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이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달러는 조금 강세로 갈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미 증시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했고 또 그게 성공해 왔잖아요. 2022년 10월 챗GPT 출시 이후 시장이 크게 한 세 번 정도 조정했었는데 모두 그게 다 매수 기회였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학습 효과 때문에 아마 지난주 이번 주 사이에 어마어마한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원래 박사님 그러는데 요즘에는 대표님으로서의 행보가 너무 멋지십니다.
그냥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좀 오늘 부상 투혼이에요. 거의 이제 감기가 걸리셨는데.
예, 요새 네. 뭐 못 쉬니까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예, 뭐 주말에도 계속 일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한 9월 달쯤에 네. 뛰다가 엎어져가지고.
진짜 요즘 달리기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운동을 좀 못 하니까 약간 그 면역력도 약해지고.
아하, 그렇구나.
자, 안 그래도 지난주부터 독감 예방 주사 맞아야지 그랬는데 독감은 아니지만 이제 감기 네. 걸려가지고.
그렇군요.
목소리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만큼 프리즘 투자자분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예, 뭐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한 3,300억 정도의. AUM, 그러니까 운용 자산 잔고를 갖고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특히 지난 4월에 출시했던 그 DB 자산 운용이랑 제휴한 DB 네. 프리즘 펀드도 운용 자산 잔고 이제 230억, 240억 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굴을 이제 토끼가 하나만 파면 위험하잖아요. 이제 두 개, 세 개를 지금 파면서 열심히 채널도 좀 확대하고.
아니, 근데 이제 홍 박사님 그때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랑 얘기할 때 저도 그때 박사님 제 회사를 만들어야 될까요? 막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겠고 정말 그때도 박사님도 힘들고 막 그랬는데 2년 안에 이렇게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네요.
예, 그때가 130억.
그 130억이요?
예, 그게 이제 그 뭐 공유 오피스 그 계단 밑에 있는 맞아요. 조그만 방에서.
그러니까 그때 그때 커피숍에서 표정이 되게 안 좋으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인수하냐 마냐 그때까지 제가 월급 사장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월급 사장이었다가 이제 지분을 인수하냐 마냐 가지고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래서 이효석 대표를 되게 말렸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힘들다. 힘들다. 근데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제가 회사 만든 이후로 주변에서 이런 물어보면은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나만 힘들 수 없다. 너도 좀 힘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
근데 박사님은 말리셨지만 저는 좀 하고 있고요, 열심히. 아니,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프리즘 투자자분이 잘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배경에는 박사님의 평소에 이제 투자 철학이 그대로 묻어있기 때문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처럼 자산 배분하고 너무 오버컨피던스 해서 그렇게 까불지 말고 좀 이게 차분하게 해라. 이런 이제 의견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기아 팬인데.
기아 팬?
네. 네. 그러니까 와이프 따라서 기아 팬인데.
네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삼성 팬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와이프랑 결혼해가지고 그때 이제 조범은 감독 시절에
네.
양현종부터 시작해서 젊은 피들 나올 때
아하.
그때 이제 로페즈 뭐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그래서 이제 기아 팬으로 갈아탄 응원팀을 갈아탈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준 사람인데요. 요새 기아 팬 한 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영이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팀을 응원한 지 한 20년 돼 가는데 왜냐면 결혼 25주년이니까 20년 돼 가는데 이게 9년에 한 번, 8년에 한 번 우승하고 나머지는 플레이오프도 못 나가는 팀이더라고요. 자, 이런 데다가 응원을 하면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입고
네.
특히 좋아했던 선수가 뭐 혹사인지 관리 실패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한 시즌이 완전히 그냥 서로가 다 안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걸 보면서 고통과 번민 속에 살게 되는데 LG를 응원하면 LG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삼성 LG는 앙숙이었어요, 옛날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네.
사실 이제 그래서 LG를 응원하면 좋은 게 차명석 단장님 오신 다음부터 여기는 못해도 4강이야.
아하.
그리고 2군에서 쉬고 있는 애들 보면 더 무서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 어떤 팀은 저점이 낮은 팀이 있고 어떤 팀은 저점이 되게 높은 팀이 있어. 근데 우승 횟수는 같아. 그럼 어디 투자할 거야, 당신은? 나는 저점이 높은 팀에 투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산배분 투자 이거 시작한 이유가 별거 아니에요. 야구에서 이렇게 고통받는데 투자에서도 고통받긴 싫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야구를 왜 개나 그랬더니 빌드업이었군요.
예. 제가 그냥 이 비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올해 좋은 장 만나서 크게 돈 벌면 좋은데 그 시장에서 고점에서 기가 막히게 팔고 현금화해서 그걸로 뭐 어디 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뭐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저는 정말 동의하지 않는 주장인데 왜냐하면 기아를 응원하면서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건강을 해치는데.
네네.
아, 내가 너무 심한가?
아니요.
여기도 기아 팬이잖아. 너무...
아, 네네. 근데 저 야구를 못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안 보게 된다니까.
안 보게 돼.
짜증나가지고.
맞아.
특히 부상당했을 때 진짜 화가 나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결혼할 때 우승하고 그 중간에 한번 우승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한 지 좀 됐는데.
하연이가 지금 중학생이죠?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네, 우리 그러니까요. 이런 사이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딸한테 기아를 응원하자고.
저 절대 안 해요, 저.
아,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저 절대 안 해요. 저랑 와이프랑 둘이 우리 애들한테는 이런 고통을 주지 말자. 네. 둘이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결론이. 저점 높은 걸 좀 매수하자. 아하. 예측이 되는데 투자하자. 열 번 만나면 한 여섯 번, 일곱 번 이기는 그런 데 투자를 해야지. 어떤 해는 3할이고 어떤 해는 7할이고 그런 게 뭔 의미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지런 거 보면 7할 때 투자 안 하고 있고 3할 때 투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서 들어가면 그때 꼭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좀 마음 편하게 살자. 그런 철학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벌써 창업한 지 이제 3년이 됐는데 3년간 고객들한테 평가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때도 덜 안 좋고 좋을 때 뭐 이렇게 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평균이 높는
평균이 높은
저점이 높은 마음이 씰링이 뭐 어떠고 저떠고 할 때 네. 우리 밑에가 있는 바텀이 있는 그런 거를 좀 해보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한 그런 이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프리즘 투자 자문에 대한 이야기 했고 어차피 이제 박사님의 투자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런 거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특히 환율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원화가 좀 약세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박사님 환율 보실 때 뭐가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지.
50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하다가 네. 드디어 황혼 이혼을 한 한국의 투자자들. 1975년에 그 강제 상장 조치 350개 기업이 한방에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의 근원은 62년 거래소 창설인데 이제 그때 시작하자마자 김종필 씨 등 당시의 군부 세력이 그 유명한 증권 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거의 암흑의 세월, 그러니까 상장 주식수가 8개인가로 10년을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70년대 초부터 박정희 정부가 이제 10년 지난 다음에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칠 겸 해서 이제 만든 새로운 조치가 강제상장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50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세계 최저 배당, 두 번째 적대적 M&A형, 세 번째 높은 성과라는 이런 이상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은 안 주죠. 세계 최저 배당. 그리고 적대적 M&A 보신 적 있나요? 없는 것 같죠, 그죠?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죠, 그죠? 뭐 백기사들이 어떻게 하고 뭐 해서 뭐 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도 적대적 M&A나 공개 매수를 통해서 경영권 넘어가고 뭐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또 넘어가더라도 과정이 이상해.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적대적이 아니었던 위협 종료하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 그런데 주가 상승률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연환산 복리 수익률이 한 9%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 사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을 포함한 토탈 리턴입니다.
네.
그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들한테 줄 돈을 빼돌려서 자기 개인적인 치부에 쓰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재투자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같은 거대한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도 잘 나가니까 결국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문화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한 나라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의 제도를 가지고 묘기를 부려 성공한 나라. 그러나 주주들에 대한 보상이 9%다 그러지만 지난 50년 동안 1984년, 1999년, 2009년, 2020년 주식이 없었으면 사실 땡땡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2%면 3%였어요. 요 4년을 투자를 안 했다면.
네.
그러니까 참혹하죠. 그러니까 그 대박이 난 해, 네 해를 빼고는 손실 확률과 이익 확률이 반반인 나라죠. 아. 그러니까 히트레이쇼 50%예요.
아.
그 홀짝. 그러면서 깨먹을 땐 엄청 깨먹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 여기에 이제 가스라이팅 당한, 뭐, 주식에 장기 투자하세요 같은, 죄송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우량주 장기 투자하세요라는 말을 한다라는 건 저는 마케팅에 불과하다.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우량이 뭔데? 돈을 잘 버는 거가 우량은 아니잖아요. 주주한테 그렇죠. 보상을 해줘야지.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 우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끝없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완전히 질려버린, 특히 올해 봄에. 제가 이 회사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2200이 2400 되자마자 삼성 SD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G CNS 기억나세요? 올해 다 조단위 자금 조달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에 대한 보상은 세계에서 제일 짜면서 지네 돈만 없으면 아주 뻔뻔한 얼굴로 와서 중자를 하면서 우리한테 청구서를 내밀어요. 그래놓고 주가 오르면 물적 분할해서 알짜회사 빼돌려 먹거나 뭐 그짓거리 하니. 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투자자들이 절망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절망한 타이밍이 안 좋았지만 왜냐면 그때부터 1500포인트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 투자자들은 아, 환율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우리 국장 탈출이 답이다. 그리고 돈 번 돈, 해외에서 번 돈은 한국의 서울 부동산을 산다. 라는 포트폴리오 포지션이 공식화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는 거죠. 암만 한국 주가 올라봐라. 난 안 산다. 라는 그런 부자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아.
당장 뭐 며칠 전에 뵀던 분도 주식은 전부 미국 주식밖에 없더라고요. 아니면 금. 그리고 나머지 다 부동산. 그러니까 엄청난 자산가신데 그렇게 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딱 나오는 거죠. 50년 동안 여기를 현금 인출기로 주주들을 쓰다가 이제 좀 바뀌려고 그러지만 이미 주주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요새 보면 외국인 팔 때 살벌하게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사서 올렸기 때문에
아하.
외국인 파는 순간 그냥 이렇게 한가에 대놓은 물량이 거래되며 개인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그렇게 적극적인 사자를 국내 투자자들이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
환율을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주식시장을 얘기하신 이유는
그게 다
이제 떠난 것이 상당히 큰 요인이다.
분기에 천억 부씩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비율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차익이 있고 환차익이나 그렇죠, 매매 그렇죠, 차익도 그렇죠. 있고
나가는 게
복잡하죠. 평가액의 차익도 있고 순매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난 1년간 누적 순매수는 천억 정도 되고 그리고 그 환차익 및 매매 차익으로 인한 소득까지 해서 보면 대충 최근 3분기 정도는 매분기 천억 정도씩 해외 주식 잔고가 늘고 있다.
천억 불씩?
네.
천억 불이면
145조?
140조요. 매 분기?
분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부자가 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잘한 거죠.
예.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지나놓고 보면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많이 늘렸을 때가 있었잖아요. 조금 늦었지만 우리 국민들도 지금 잘 늘리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로 돌아와야 환율이 안정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천억 불 경상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천억 불 해외 주식 투자로만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채권 말고.
네네네.
그러니까 연기금들은 채권도 많이 사는데
네.
채권을 제외한 주식만 천억 불이 나가니까 이 돈의 급등 그 흐름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작은 외환 시장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도 하고 뭐 하지만 개입하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달러를 산단 말이에요. 질렸다 그러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렇게 얘기해 주셨지만 중요한 핵심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고 그 생각이 바뀌기가 어렵다. 인식이 바뀌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바뀌게 된 계기가 크게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2010년대부터 ETF 시장 생긴 거. 그게 되게 크죠. 그래서 해외 ETF를 사면 바로 우리가 돈이 나가니까. 이걸 통해서 해외 투자가 되게 순조로워진 거. 그리고 두 번째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500만 동학개미가 돌았다가 피를 흘린 거.
아.
그러니까 그 분들을 갑자기 문전성시를 이루고 개업발로 문전성시를 이뤘는데 거기서 바퀴벌레가 나온 거지.
다시는 안 가는 거죠.
저도 네. 이제 여의도에 그랬던 네. 냉면집 있었는데 다시는 안 가죠.
아.
물론 망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 꼴을 봤잖아요. 특히 저 뭐 이 채널에 와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해서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그렇게 받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 시장 미쳤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공급이 터질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내부자가 주식을 팔 때 우리가 왜 사야 되냐.
아.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기억날 겁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배신을 당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3년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2차 전지에 대한 기대들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테마가 형성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제 2024년 가면서부터 이제 변하기 시작한 게 대선 테마, 정치인 테마 가지고 상지 건설, 뭐 대표적인 주식들 이제 그런 일들 겪으면서 아 여기는 투기판이고 개미가 여기서는 핏발리는 곳이다. 라는 아주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진 거죠. 그리고 아낌없이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올해는 더 그 기세가 폭발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환율 시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뭐 환율 전망을 하면은 경제가 어떻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통화 정책이 어떻고. 근데 지금은 변수가 중요한 변수가 외부로 나가는 해외 투자 자금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종합해서 그러면은 환율에 대한 전망을 좀
올라갈 일만 남았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네.
왜냐하면 파월 의장님은 지금 자산 시장이 버블이라고 보고 자기 임기 중에 있는 세 번의 FOMC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자기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이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아하, 네네.
그리고 그분하고 친한 뭐 예를 들어서 시카고 여는 굴스비라든가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는 더 세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달러는 조금 강세로 갈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미 증시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지금 했고 또 그게 성공해왔잖아요. 그렇죠. 2022년 10월 챗GPT 출시 이후 시장이 크게 한 3번 정도 조정이 있었는데 모두 그게 다 매수 기회였잖아요. 지난 거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아마 지난주 이번 주 사이에 어마어마한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OMC 뭐 연준 얘기하기 전에 엔화 약세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엔화도 지금 요새 상당히 약세란 말이에요?
아베노믹스 시즌2를 이제 하시니까.
아하.
아베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에 대한 호불호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경제의 방향을 바꿨다는 측면에서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지금
왜냐하면 경제 방향을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해냈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나쁘게 방향 만드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좋은 방향 만든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또 그 죽음으로 완결된 거잖아요. 아하.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만든 사람인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싫은 사람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위대한 사람이고 그 위대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의 유지를 뛰어서 넘어서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이 인기를 끄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항상 시즌2가 잘 된 적이 별로 없다.
아.
그 지금은 일본은 되게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또 간혹 가다 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3%씩 나지만 그건 뭐 관세효과 이런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경제가 엄청나게 안정되어 있고 특히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건전한 상황에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경제가 이제 정상 국가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굳이 재정을 엄청나게 쓰고 경제가 안 나쁜데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을 중단해라라고 하는 게 올바른 정책인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되게 안 좋고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있을 때 금리를 인하하고 제로 금리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하고 적자 국채를 찍어봐야 제로 금리니까 이자 부담도 없어 이렇게 넘기는 게 가능한데. 지금 일본 금리가 중국보다 높거든요. 중국이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가고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하고 아무튼 일본 정부가 굳이 이 대목에서 여기서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 시즌2는 잘 망하잖아요. 속편은.
네, 네.
그래서 지금 일본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가지는 생각이 so what? 아니 도대체 저렇게 퍼포먼스가 좋은 나라가 재정을 엄청 쓰고 환을 약세로 몰고 가겠다고? 왜? 이상한데? 조금 이상한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일본엔이 안전자산 대열에서 완전히 지금 탈락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값이 오르는. 그러니까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에브리싱 랠리를 하는데 에브리싱 랠리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이 잘 가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저러다 옛날에 너무 다들 좋아하고 걱정이 없어 리빙 델라 로카를 부르고 있을 때 항상 그 뒤에 저기서 저 사신이 채찍을 들고 있잖아요. 칼을 들고 있잖아. 그러니 뭔가를 대비해서 보험을 좀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이 없는 거야 지금. 스위스 프랑 살라 그랬더니 뭐 관세 두둑이 맞고 막 그러고 있었고. 그러니까 남은 돈이 엔밖에 없었는데 엔도 저 모양 저 꼴이 나고. 그러니까 심지어 요새는 파운드도 강세잖아.
그렇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엔 약세가 금값의 상승을 부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이제 엔화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뭐 BOJ에서는 이제 바뀐 그 총리가 계속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면 엔화 약세는 계속 용인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근데 일단 뭐 일본 중앙은행 총재님이 그렇게 크게 그 강단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좀 그러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타이밍 좀 잘못 맞춰서 8월 8일 잊어버릴 수 없는데
그쵸.
그날 금리 올렸다가 전 세계 시장을 박살 한번 내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하루에 4,000엔 빠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그 수상이랑 지금 막 임명된 또 지지율 80% 수상이랑 싸운다? 와, 되게 무섭죠. 그래서 괜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 특히 이번 3분기 성장률이 일시 마이너스 나온 걸 핑계를 대며 딜레이 할 거라는 예상이 파다해지니까 N이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보니까 156엔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57 네. 막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런 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